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인 수만 명이 오늘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장례식에서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인들은 이날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면서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 그린존에서 어제 로켓 포탄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보안당국은 로켓 세 발이 발사됐고 그중 두 발이 그린존에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미 대사관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사살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또 다른 로켓이 바그다드 인근 주택에 떨어져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현지 시아파 무장단체인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정부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델 압둘마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으로 이라크 내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주둔 철수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가 미국인들을 강제로 내쫓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본 적 없는 매우 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특수전 병력에는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지상전투 병력의 핵심인 제75 레인저 연대의 1개 중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레인저 중대는 보통 150에서 20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레인저 중대가 중동 어느 지역에 배치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제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넘어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관계를 이전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이후 이란의 핵개발 자개와 관련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면 핵합의를 다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계획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과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새벽부터 평안남도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늘, 즉 6일도 한반도 상공에 통신 감청을 주 임무로 하는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2주 일정의 휴가를 보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깰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서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그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한다고 했던 때와는 톤이 다소 달라진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 대신 발표한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 약속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직후 나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8일을 전후해 도발성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6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출동시켰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찰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새해 첫날에도 한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 속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는 스몰 딜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으로 임명된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실험 중단 약속에 더 이상 매일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 saw a lot of saber rattling from German.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합니다.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는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가 낫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접근법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You know, right now, my sense is...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약 4개월간 대화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 실험 재개는 대화와 협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제재 완화와 몇 가지 첫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에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의 다음 단계는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다시피 미 의회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 제재를 위반하며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실험을 재개하거나 도발 행동을 할 경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 연합군사훈련 전면 재개를 촉구할 겁니다. 연합훈련 재개는 준비태세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아태소 위원장으로서 한반도 관련 청문회도 개최할 겁니다.
청문회에서 특히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십니까?
We'll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week or two, but...
일단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검토하는 것은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합니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기 목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부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군의 준비태세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장기 전략으로서 미국은 다른 조치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의 일환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해왔는데요. 연합훈련 전면 재개 시 북한과 외교의 문이 닫힐 우려는 없습니까?
Yeah, so the North Koreans aren't happy that when we do to my...
북한은 이미 대화를 유예했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언짢아 한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연합훈련을 유예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이런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언가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김 위원장은 이에 만족했겠지만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시 훈련이 재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재선이라는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발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Wouldn't surprise me given Chairman Kim's past behavior.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발적인 수사를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이런 순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북한은 위협적 행동을 예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북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가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미국이 협상 교착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I understand. North Korea won't be
북한은 즉시 비핵화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장기 과제입니다. 북한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연합훈련 유예라는 첫 번째 조치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양측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 속 스몰딜을 제안하셨는데요. 이런 접근이 교착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Yes, so I think the long-term goal of denuclearization still remains.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도달을 위한 첫 합의로 일부 작은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계적 접근이죠.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은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실패했던 방법이 아닙니까?
Yes, but you know, I think what's different now and again.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시작한 점을 높게 삽니다. 그 길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으로서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입니까?
The hope would be that you can bring North Korea into the League of Nations.
북한이 국제연맹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영내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제적 발전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경제 발전을 원합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지금으로선 북한과 대화 재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의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세계 1위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인구 대비 군인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2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수출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과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통계의 평균치를 산정한 겁니다. 북한은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해 오만의 12.4%, 이스라엘 9.4%보다 높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연평균 4.2%로 16위, 한국은 2.6%로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의 군인 수는 116만 명으로 203만 명인 중국, 141만 명인 인도, 137만 명인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6만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체 인구 2,460만 명 대비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4.7%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또 전체 인구 대비 노동 인구는 1,560만 명으로 연평균 63.5%로 세계 4위를 기록했고, 이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세계 2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의 11년간 평균값은 3.4%, 무기 수입 부문 비중은 1.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은 11년간 평균값 0.1%, 무기 수입 비중은 1.4%를 기록했습니다. 브루스 페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이번 자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병진 노선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상당한 재원을 군비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withholding 24% of the economy from producing things for the people in order to cover the cost.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전체 24%의 경제 생산이 군비 지출에 소요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노선을 취한 2018년 이후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올 상반기로 예정된 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이후 미한 두 나라가 어떻게 훈련을 조정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다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본격 논의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한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부터입니다. 미한 당국은 이후 훈련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하면서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미한 두 나라는 2018년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국해병대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을 중단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대규모로 진행됐던 훈련이 축소된 형태로 대체됐습니다. 기존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동맹 19-1이라는 명칭으로 3월에 실시됐습니다. 이어 4월과 5월에 진행된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의 대체 훈련은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실시됐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하반기 연합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이름조차 발표되지 않은 채 실시됐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11월에 과거 전략무기가 집결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훈련에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 혹은 유예에 관한 북한의 반응과 문제제기 형식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3월 초 미한 당국이 동맹 19-1 군사훈련을 발표했을 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시작한 건 4월부터였습니다. 맥스 썬더를 대체한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응인데 주목되는 건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비난한 점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반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7월에 이례적으로 두 건의 외무성 성명을 통해 연합훈련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직접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중단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구두 약속일 뿐 문서가 된 공약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트위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친서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질런트 에이스의 대체 훈련을 앞둔 11월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미한 양국의 연합 공중훈련 유예에 완전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처음으로 국무위원회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이 미북 관계 악순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멀지 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밖에 김영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1월에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훈련에서 빠지던가 아니면 훈련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어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도 11월 초 담화를 통해 연합공중훈련이 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며 이를 대결선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10차례가 넘는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이에 상응해 미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의 행동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And also, you know, Trump got nothing in return for it.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특히 김 위원장이 스스로 밝힌 핵 미사일 실험 유예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미 금지된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연합훈련 중단이 서명 형식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North Korea can demand the end of military exercises, but there's
데이비드 맥스의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강한 비난은 비핵화 협상의 실패에 따른 군부 등의 불만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월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또다시 이를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blame the United States and they will call it, you know, the hostile policy.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나흘간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 군사 연습들을 수십 차례 벌려놓음으로써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과시할 수 있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지난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기권 재진입체 실험은 북한 ICBM 개발의 정해진 수순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부터 새 전략무기를 예고했는데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I take seriously his warning that negotiations seems to be over.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식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북한은 무기 규모를 계속 늘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군사적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만한 새 전략 무기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저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무기 실험과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새롭게 실험할 역량이 뭘까요?
I can only speculate. The first point is that the weapons program never stopped.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특정 실험을 유예했을 뿐이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실험실에서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또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핵무기 생산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경고가 무기 실험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hings they could test. One thing they haven't tested yet.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직 실험하지 않은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체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무기를 운반하려면 반드시 실험해야 하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실시한 적은 없는 재진입체 실험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다음 수순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또 한 번의 로켓 실험도 가능합니다. 위성 발사라고 해도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도발적 조치로 간주될 겁니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동안과는 다른 행동으로 맞받을 수 있겠습니까?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has made statements saying that the U.S. has a number of options.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래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재개돼야 합니다. 훈련 유예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니까요.
북한의 특정 무기 시설에 대한 선제적 혹은 예방 타격 필요성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I think that would be dangerous. We have just seen in Iraq the use
위험합니다. 이란에서 봤듯이 미국의 위험한 선제 공격은 두 나라 간 보다 커다란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재 미 행정부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을 겨냥해 선제 공격 조치가 이뤄질 경우를 훨씬 더 우려합니다.
이제 와서 북한과 또 한 번 정치적 합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미 대선 때까지 북한의 도발만 억제하려는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요.
Well, I can't speak to the president's political calculus. He has been boasting about his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해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만난 것을 중요한 외교적 업적으로 과시해 왔습니다. 김정은에게 다가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선 지지하지만 이걸 외교 정책의 승리라고 부를 순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와는 별개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덜 야심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도요.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약화됐다고 보시나요?
Well, certainly the maximum pressure has eased somewhat, at least in terms of the president's rhetoric.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만 봐도 그런데 저는 두 지도자가 2017년처럼 거친 수사를 주고받지 않게 된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재 압박은 좀 약화됐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2017년 당시처럼 제재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 업무에 직접 관여하신 적이 있죠? 국무부에서 근무하실 때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해 북한과의 관계 중단을 설득하셨었는데요.
When I spoke with a number of African countries in between 2012 and 2016, the focus was
제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다수의 아프리카 나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집중했던 것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지 말고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그런 행동을 중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북한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세계 각국이 북한 무기 구입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제재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앞서서 일부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조치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맞바꾸는 게 보다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합리적 혹은 가능한 제안인가요?
It's reasonable. I would not drop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s a goal.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버리진 않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그런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호성의 기반을 둔 조치를 찾았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빅딜 방식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으로부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향후 행보와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베트남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 외교관들이 베트남 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탈북민 13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도왔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 당국이 며칠 안에 체포된 탈북민들을 추방할 수 있어 이들 미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 가운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옮겨진 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등이 자살을 시도한 뒤 담요에 쌓인 채 놓여있는 동영상을 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문은 또 이 무렵 워싱턴과 아시아 지역의 미국 외교관들이 베트남 당국에 이들 탈북민을 중국이나 북한 관리들에게 인도하지 말도록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이 이들의 석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문의에 한국 정부가 이들 탈북민들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석방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번 보도는 지난해 11월 탈북해 중국을 거쳐 베트남 국경을 넘던 중 베트남 경찰에 의해 체포된 탈북민들 사례를 전한 걸로 보입니다. VOA는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의 말을 빌어 10대 탈북 꽃제비와 20대 남성 2명, 20대에서 50대 탈북 여성 7명 등 모두 11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 국경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탈북민으로 보이는 여성이 구출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민간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에 의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 목사는 탈북민 일행 중 한 명이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베트남 경찰의 말을 듣고 음독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관한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구는 유입 기술이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관련 장비를 잘 숨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보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루맨이 첫 대북 정보 유입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공모기간은 1월 한 달이며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크림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존 혹은 신규 기술을 활용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고 배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매우 창의적인 방안부터 실용적인 방안까지 제안이 없습니다. 루멘은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며 공모되는 기술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관련 장비를 물리적으로 잘 숨길 수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가장 유용한 기기는 라디오, 이동식 저장장치 USB, 마이크로 SD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멘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매년 이런 공모전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루멘의 창립자인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백지은 전 연구원은 VOA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법률회사에 의뢰해 미국과 유엔 등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made the sanctions very, very broad. 미국 주민들이 다른 분들도 apply하지만 특히 미국 주민들이 북한으로 We cannot send anything that has commercial value, anything that could be resold.
백지은 씨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광범위하다며 특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지은 씨는 루멘은 앞으로 북한 내 정보 자유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연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정보를 유입하며 북한 당국의 대응은 무엇인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공모전 안내문에서 북한 당국의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가정은 유선 전화기가 없지만 400만 개의 3G, WCDMA 회선이 전국에 보급돼 있고 이 회선은 북한 내 인트라넷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모든 국제 전화는 차단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산 손전화는 북한 정부의 디지털 서명에 있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파일이나 정보를 공유할 경우 흔적으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전화 운영 체계가 정기적으로 사용자의 활동은 스크린샷해서 폴더에 보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외국 휴대전화와 중국 심카드를 사용할 경우 북한 당국이 감시할 수 없지만 이 지역에서 북한 보안 당국이 무선 방향 탐색 장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외국 영화나 TV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뇌물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반정부 내용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다 걸리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루멘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주력 상품들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품목들이 수출 목록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품목은 과거에 비해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제재 직전 기록한 20억 달러대의 수출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6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종이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제품의 수출액은 2년 후인 2017년 약 59만 7천 달러로 9배가량 늘어난 데 이어 2018년엔 200만 달러를 넘어서며 3년 전보다 수출액이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이었던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제품 등이 제재로 인해 수출액이 사실상 0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종이류는 수출이 급증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비제재 품목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출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대북 제재 이후 손목시계와 가발 등의 수출을 늘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북중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뿐 아니라 종이와 장난감, 가죽류 제품, 신발, 광학기기, 주석 제품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이 제품들이 사실상 북한의 신생 수출품이 된 겁니다. 장난감의 경우 2015년 47만 달러에서 2018년 513만 달러로 증가했고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2019년 수출액에선 716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신발은 21만 달러에서 3년 만에 20배가 넘는 484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팔렸습니다. 또 핸드백이 포함된 가죽류 제품은 2015년 수출액 90만 달러에서 2018년 256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가죽류 제품은 10여 년 전인 2009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만 달러에 불과했었습니다. 손목시계와 가발을 포함한 북한의 신생 수출 품목 8개의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대중 수출액은 약 2억 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액 1,711만 달러보다 약 12배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 새 수출이 급증한 이들 품목들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만드는 주문 생산 방식 OEM 제품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손목시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시계류 부품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판매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입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I suspect, maybe stayed.
손목 시계는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내 일반 기업이나 국영 기업 등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이 대체품을 마련해 제재로 인한 수출 부진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 이전에 기록했던 20억 달러대의 수출액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북한의 대중수출 총액은 1억 5,100만 달러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이전인 2015년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16배 많은 24억 8,394만 달러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캄보디아에 건립해 운영하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과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이 박물관은 지난달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관광지인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있는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은 북한이 2,400만 달러를 투입해 지난 2015년에 완공했습니다. 북한은 박물관 첫 10년의 입장료 수입을 100% 가져가고 그 다음 10년은 캄보디아와 수입을 절반씩 나눈 뒤 캄보디아 정부에 박물관을 기증합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물관 외에 북한이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던 식당 6곳도 모두 폐쇄되고 식당 종업원들은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까지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내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와 포로들의 생사 확인과 유해 인도를 위한 협상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 내 한국전쟁 실종 미군과 관련해 336건의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미러 합동 전쟁포로 실종자 위원회 기술 협상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돼 미군 실종자 송환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이 협상에서 양측이 한국전쟁과 냉전 당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송환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행정적 절차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모시 셰아 유럽 유라시아 담당 국방정보국장이 이끈 미국 대표단은 회담에서 미러 양국군의 포로와 실종자 관련 연구와 정보를 교환하고 송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연례 기술회담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스 오프만 DPAA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성과와 러시아 내 미군 실종자 송환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번 협상은 1992년부터 지속돼온 미국의 러시아 내 미군 전쟁 포로와 실종자 송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해 미러 합동 전쟁 포로 실종자 위원회가 설립됐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이 러시아 정부 기록물을 열람하고 연구를 공유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그러나 2006년 양국 간 협력이 완전 중단됐다가 2009년 재개됐지만 2014년 이후 다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연구와 송환 노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을 계기로 만남의 정례화를 러시아 측에 요청한 것도 미국을 위해 희생한 미군은 끝까지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특히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 기록관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기록보관소에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와 관련해 사망 당시 정황과 배경이 담긴 336건의 기록이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러 합동위원회 연구팀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옛 소련 참전용사 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러 합동 전쟁포로 실종자 위원회는 출범 이후 1993년 8월 한국전쟁 미군 포로의 소련 이동이라는 비밀 해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53년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작성한 것으로 중공군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미군과 유엔군 포로들을 소련으로 이동시켰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1951년 7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수천 명의 한국군 포로와 미군 유엔군 포로가 소련 내 3, 400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러 합동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은 이 같은 미국 측의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러시아 내 미군 포로와 실종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표상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나흘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노동당 부장 3분의 2를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 개편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연말에 나흘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투쟁 노선과 함께 조직 문제를 다뤘다며 인사 개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자리를 옮긴 인사를 소개했을 뿐 해임된 인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하거나 당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는 총 77명으로 지난해 4월 열린 4차 전원회의와 같은 규모입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234명 중 18%에 달하는 44명이 보선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내부에 15개 정도의 전문부서를 두고 내각과 사회 전 분야를 통제, 감시해왔는데 이번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장 10명이 교체되거나 이동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일종의 비상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원회의의 경우에는 비상시국에 대응하는 체제거든요. 이 정도의 물갈이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장기전에 대비해서 새로운 진영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리병철입니다. 노동당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해온 리병철은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에서 당 부위원장으로 승진했고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도 승격했습니다. 또 당 부위원장직과 함께 부장으로도 승진했습니다. 당에서 군수공업부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외부 세계가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수 책임자인 리병철을 승진시킨 것은 전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한국의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그 군수공업 분야에서 미사일 개발, 특히 ICBM, SLBM 이런 전략적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실험하고 그런 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는.
올해 71살인 리병철은 공군 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인민군 대장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항공 및 반항공 공군 사령관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번에 정치국 위원이 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인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32살인 김여정은 그동안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에 다시 제1부부장에 임명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에서 당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로 이동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아마 조직지도부로 옮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에 아마 선전선동부의 일은 뭐 이제 거의 현성월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조직지도부로 올라가서 당 전반을 이제 주무르는 이런 상황에까지 진입한 걸로 판단됩니다.
2014년부터 러시아 주재 대사로 활동해온 김형준도 정치국 후보위원, 당 부위원장 그리고 부장이 됐습니다. 김형준은 외교관료 출신인데 이번에 노동당 부장이 된 겁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그동안 당 국제부장으로 있던 리수용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김영준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최선희는 이번에 이제 목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류수용이 주석단에서 안 보였고 중국 대남과 대미 관계에서 우선권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의 정비, 라인을 정비했을 가능성은 남아있죠.
경제 관료들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노동당에서 경제를 담당했던 오수용 당 부위원장이 물러났고 경제 강요 중 유일한 정치국 위원이었던 로두철 국가계획위원장 겸 부총리도 교체됐습니다. 오수영과 노두철은 정치국 위원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대신 내각에서 경제 전반을 이끌었던 김덕훈 부총리는 당 부위원장 겸 부장과 함께 정치국 위원이 됐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력 갱성으로 가야 될 텐데 중앙에서 보급해 주는 게 없거든요. 지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저 제재 때문에 외화가 더 고갈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뭐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총동원 체제가 필요하겠죠. 이게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한편 원로 경제관료인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회의 마지막 날 휠체어를 타고 김 위원장 바로 곁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박봉주가 지난달 27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한광상이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복귀한 대목입니다. 한광상은 2013년부터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있으면서 통치자금과 외화수급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께 자리를 김동일에게 물려주고 자취를 감췄는데 다시 재정경리부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재정책임자가 이렇게 자주 교체되는 것은 갈수록 악화되는 외화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한광상만큼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순둥순둥난하게 해온 사람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잠깐 맡겨보니까 역시 잘 되질 않으니까 한광상을 또 컴백시켰는데 사실 그 자리가 중요하고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유엔과 미국이 제재로 인해서 재정 고갈에 불안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군부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통상 정치국 후보위원은 인민무력상이 되기 전에 거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관이 노광철에 이어 인민무력상이 됐을 공산이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이나 노광철 무력상을 보지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화면에서. 그런데 김정관은 그동안 상장으로서 인민무력 부상으로서 그 건설 분야를 총괄해오던 사람인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회 진입했다는 건 아마 노광철을 밀어내고 무력상이 됐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김정관이 승진한 배경에는 양덕온천관광지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군병력을 동원해 평안남도 양덕군의 관광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정관의 공로를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오일정도 노동당 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오일정이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한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당부장으로 이동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최부일은 김 위원장의 유년 시절 농구를 함께하며 인맥을 쌓은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근로단체 부장이었던 리일화는 이번에 당 부위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부장도 겸임했다는 점에서 근로단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였던 삼지연지구 건설 성과에 따른 승진 인사가 많았습니다. 노동당 검열위원장이었던 조현준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삼지연지구가 있는 량강도 당위원장이었던 리상원이 차지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부장으로 새로 등장한 허철만 역시 삼지연 건설에 공을 세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각 부처 중 전학철이 석탄공업상, 전명식은 문화상, 김승진은 국가과학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강정관은 육해운상이 됐고 김광철은 최신상, 김경준은 국토환경보호상, 그리고 양승호는 기계공업상이 됐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각 인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38년 1월 6일 모스 부호가 처음으로 시연됩니다. 모스 부호의 모스는 부호를 처음 만든 세뮤얼 모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화가이자 발명가 모스는 유럽에서 미술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편에서 모스 부호에 대한 영감을 처음으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점, 선, 그리고 공간, 이 세 가지의 단순 명료한 조합이 전신을 통해 문자나 기호를 표기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스는 귀국 뒤에도 연구를 이어가 통신을 위한 영문 부호와 이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 즉 전신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스는 미국 연방의회 앞에서 가진 시연에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첫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어떤 통신수단보다 빠르고 정확했던 모스 부호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빠른 보도가 생명인 신문사부터 미국 남북전쟁 중에 최전선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스 부호는 급물살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스 부호의 장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전신기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불빛이나 소리만으로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모스 부호는 군 병력, 항만이나 선박 사이의 연락수단으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SOS가 긴급 구조 신호가 된 데도 그 간단함이 바탕입니다. 짧은 점 3번, 긴 선 3번, 그리고 짧은 점 3번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칠 수 있는 조합이 바로 SOS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사상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게다가 지난 세 번의 실험보다 위력이 훨씬 큰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게 당시 북한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핵실험 두 달 뒤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쓸 수 있는 우주 로켓 광명성 4호를 쏘아올리며 미사일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5년 차이기도 했던 2016년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과 22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4차 핵실험의 대가는 컸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는 곧 북한 내부에 극심한 경제난이 올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2014년까지 성장세를 보였던 북한의 수출은 이듬해 2014년을 고비로 줄기 시작해 2018년에는 2014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